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이 32절 읽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가장 깊은 감사, 우리 아이들이 감사의 제목을 나눴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 찬양 한 곡 하고 싶은데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나. 저마귀는 2절입니다. 저마귀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 찬양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찬양을 지은 호라시오 스파포드라는 분의 정말 놀라운 간증이 이 찬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43세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 변호사였던 스파포드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시카고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자녀가 자셋이 있었는데 아들을 잃었고요. 또 몇 달 뒤에 큰 화재로 전 재산까지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내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뒤에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는 남게 되고 아내와 아이들부터 먼저 그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1873년 11월 22일 그 배가 영국의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12분 만에 침몰했고 22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신없이 생존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찾았지만 그 어린 내 자녀, 우리 사진이 있는데요, 그 어린 딸들 넷은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 배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비극의 장소를 지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분이 고백한 것,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거기에 곡조를 붙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극이 오고 또 오는 파도처럼 와서 자기를 부딪혔을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I'm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밖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없음을 봅니다. 그의 존재를 사랑하신 구원의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ultimate thankfulness,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제목,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 사랑의 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며 사랑의 크기입니다. 제가 아이가 없었을 때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아이를 가지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아이를 희생시켜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정말 내 아이가 희생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이를 죽여서까지 살리고 싶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그룹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내 생명을 주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아이를 희생시켜서, 내 아이를 죽여서 누구를 구원하거나 누구를 살리거나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크기를 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무엇으로 사랑의 크기를 잴까요? 그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내어줌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이 큰 것은 부모의 인생을 아이를 위해서 내어줌과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부모, 그것을 보고 그 부모의 사랑이 크구나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피가 낭자하도록 십자가에서 꿰뚫으셨던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그분이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아직도 저는 안 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랑들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큰 은혜는 제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부모의 사랑도 가늠할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리한 일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사랑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큼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깨닫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 십자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확신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원의 확신은 오늘 있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확신 말고 예전에 내가 20년 전에 15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추억하는 거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선명하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확신이라고 가지고 있는 건 언제든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언제든 블러리하게 돼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보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이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확신하셔야죠.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만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않겠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제목들은 언제든 바뀌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스파포드처럼 가족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을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이 더 나에게 애드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내일 당장 천국에서 눈 떠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평할 수 있고 여전히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세상이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매주 총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매주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더 우리가 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러한 세상의 비극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면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오늘 만약에 무장한 강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빼앗는다면 무엇으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무엇이든 무엇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비극이 내게 닥쳐와도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밖에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저는 그게 제일 큰 질문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시원하게 성경은 대답해주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뭐라고 그러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랑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고백이 그 선명한 주권적인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셨어요. 우리를 마음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언제나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걸 언제나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지금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너무나 형편없게 넘어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나를 보고 주님이 실수하셨다라고 말할 만큼 형편없는 나를 볼 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볼 때 언제나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deserve 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어요. 지금 내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대로 예배드리는 나를 받으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어떠함을 덮고도 남을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이며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비로소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또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확신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알아요.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일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들을 왜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왜 그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악을 조장하시지도 그냥 불행을 가만 놔두시지도 않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28절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도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나 아프고 비극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신뢰하면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 삶에 불평이 가득할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을 만나서 이 땅의 죄악의 만연함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절망스럽게 할 그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좋은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분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스파포드처럼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 Ultimate Thankfulness. 정말 우리의 소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진 감사함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구원받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구했다면 그 사람 포기하겠습니까? 못된 짓을 하고 강도 짓을 하고 강간범이라도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내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려 할 것입니다. 내 자녀 훈계하고 나쁜 길로 가면 포기하지 않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내 아이의 생명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아들 몫까지 사랑할 것이며 내가 범죄하면 가만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지 않으시고 교훈하시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훈계하실 것이지만 교훈하실 것이지만 혼낼 것이지만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 것만큼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정말 그 아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으며 환난도 고난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그 어떤 위협과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요 뭐가 없어서 뭐가 힘들어서 뭐가 어려워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만약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게 진짜 큰 고난입니다. 그게 진짜 큰 비극이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확고하다면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심이 너무너무 확신이 든다면 그 어려움이 힘들겠지만 그 아픔이 아프겠지만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을 살 때 한 사람은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든 일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뿐이다.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눈 뜨고 살아온 시간들.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이 기적이라면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적을 발견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 사랑은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셨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 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작정하시고 다 쏟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 대신 주님을 따르게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 대신 주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고 십자가 진리를 알아도 지금까지 수많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울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정말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축구 보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축구. 한국 보셨어요? 저도 봤습니다. 저같이 짠돌이도 4불99 해가지고 그 한국 게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페니시예요. 그래서 꼴꼴꼴꼴꼴 막 이러면서 하는 딴 건 못 보고 비싸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축구를 보면서 재밌는데 이겨야 되는데 저게 뭐 저렇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다 사람들이 응원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좀 응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나라 월드컵 이겨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필드가 어디예요? 저 문 바깥에 나가 다음에 우리 삶이 다 우리의 필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밖에 나가서 저 문 나가서 예배 끝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기하는 경기자고 전투하는 군인입니다. 여기서 그런 응원들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그 뭐라고 그 골 넣고 1등하는 축구 제일 잘하는 팀 되는 거에 막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응원하는데 한국 이기라고 우리가 그래야죠. 주님의 사랑 알아야 된다고 서로 응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응원합시다 우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합시다 정말 경기 나가는 그 선수 그 사람들 응원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평생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한낱 이 땅의 괴로움을 이기고 인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저 십자가에 있다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새로운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혼자 못해요 서로 격려하며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되고 고백이 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